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마땅히 저희들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온전히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식사 다 하셨어요?
예.
주일날 또 이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뭘 하고 이게 익숙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계시죠. 실제 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각오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실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전문적인 중고등부 교사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따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금 나눠드린 교재 160페이지 청소년의 정체성 및 지도 방안에 대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체성 및 지도 방안. 먼저 거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때는 분명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분명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될 각오 가운데 있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세대를 본받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또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원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생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학생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와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상황을,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르는 상태로, 학생들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아이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은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2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하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직분 또한 또 교사의 직분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또 그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는 것을 배워가는 가운데 정말 충실한 또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후배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는 그것이 교사의 직분인데 근데 우리 학생들의 상태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 바로 그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가르쳐야지 될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중고등학생들이 바로 이 청소년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반과 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다시 교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로마서 12장 2절 밑에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삶의 가치관은 사고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고의 변화는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향후에도 그런 일에 반복은 없을까? 그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청소년의 시기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똑같이 경험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학창시절을 경험했었던 그때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고 공급해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학문 영역에 따라서 나라 및 체제에 따라서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성장이나 또 성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웹스터 사전에서나 아니면 다른 백과사전이나 이렇게 찾아봐도요, 청소년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유년기와 성인 사이의 중간 시기, 그리고 사춘기의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의 경우는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 그 청년의 성격도 갖고 있고 그리고 소년의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중간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모든 사람이 다 거쳐가는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겪어갑니다. 우리도 겪었고 지금 우리 학생들도 겪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으로도 그러니까 법마다 이게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규정되어져 있는 딱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청소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경험하고 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청소년 시기를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어린데 나이는 학생의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생각하는 건 어른처럼 속이 깊은 아이들도 있어요. 청소년기를 몸은 아직 덜 성장했고 하지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아이가 부쩍 자라서 어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에 따라서 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요. 바꿔 말하면 청소년은 인간의 발달 과정 중 한 기간으로서 성인의 특권이 개인 자신에게 주어져야지만 하는데 그러한 성인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느낄 때 시작하여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의하여 성인으로서 완전한 힘과 사회적인 지위가 실제로 주어졌을 때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은 완전히 다 주지 않고 제약을 주고 있다가 그러다가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좀 불만을 갖고 있고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봐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런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일단 몸도 그리고 인지적인 사고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실제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의 시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같이 갖고 있는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사춘기 이렇게도 얘기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요. 사춘기를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의젓합니다. 굉장히 의젓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또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유치했다가 어른스러운 행동을 했다가 이게 막 혼재되어 있으면 아 사춘기를 경험하는구나. 아직도 청소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몇 주 후부터 선생님들이 만나실 우리의 대상 중고등학생이 그렇다고요. 어떤 때는 의젓하고 어떤 때는 참 유치하게 짝이 없고 이게 이제 병행이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막 혼돈하는 혼란스러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번 시기적인 정의가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세, 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인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에서 20세경까지의 시기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10대가 다 청소년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시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 나번에 보고 나번 밑에 있는 그 표에 보면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후기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대강 보시면요. 청소년 전기에 해당되어지는 시기는 중학교 때 해당되어집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은 대략 청소년 전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가시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를 지원하신 선생님들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면 훨씬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뒤에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2페이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이 여기 1번 질풍노도의 시기, 이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도 배웠던 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들의 갈등, 방황 그리고 저항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청소년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개성을 발달시키고 독립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이 해주셔야지 될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앞으로 계속 데리고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독립하는 그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정체성 확립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또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같이 생활하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근데 이번에요. 리모델링 효과. 리모델링의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청소년들이 반드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아이들은 이런 막 그냥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잔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부모님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는 것이 뭐 이해를 못해준다 어쩐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아이가 이상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정체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20대, 30대 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요. 아이들을 보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을 했던 고민들을 지금 대학교 가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에는 더 뭐 중학교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뭐 더 어린 시절에 고민하고 했던 것을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3번 청소년기 거기에 굵은 글씨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 인격 형성, 의식 태도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기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많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 형성과 의식 태도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번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 역할을 수용한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2번,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3번,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합니다. 이 독립이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시기예요. 청소년기에. 이때 안 해주고 계속 끌어안고만 있으면 그럼 아이들을 점점 더 연약하고 또 그 청소년기를 빨리 지나가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준비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요,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직업 적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가 아니라, 대학 어디 갈래?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교제하시면서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지 될 부분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살래?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거냐? 이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부모님과 협력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요, 학생들 졸업시키면 졸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는 거예요. 뭐 하고 살 거냐고요. 직장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서 살 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들 하면서 살 건가?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꼭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될 일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건 교제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대학 어느 대학 갈래? 너 공부 잘하니? 공부 어느 정도 하는데? 그리고 주일날 와갖고 찬빛 또 공부하는 것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하고 주일날 선생님이 교제하고 분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재로 만든 것이 찬빛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에게 배우는 것은 찬빛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가는 공과가 아니라고요. 그건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제하기에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로 드린 거지 그게 준거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참빛을 해왔고 안 해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렵고 힘든데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래? 근데 이걸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배우기도 쉽지 않고요. 우리 안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학교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학년에서도 특강도 있고 많은 시간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 배워갑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오늘 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공과를 하면서요. 오늘 아이들이 날이 흐려서 그런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주저앉고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끝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미처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해야지 될 겁니다. 언젠간 다 부모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 역할을 수용한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근데 이것도요.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신명기 4장.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신명기 4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먼저 누구부터 배워요? 부모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요. 그대로 살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학생 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준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자아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실제 나는 누군가? 이건요.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들부터요. 나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나. 우리부터 먼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먼저 확고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정체성 확립 4번 정체성 확립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거기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실제 사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이건 지혜도 없을 뿐더러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존귀함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저번에 와서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꼭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냐라는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고민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냐? 근데 그 답은 성경 바깥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의 가치는 사람이 매깁니다. 짐승의 값은 사람이 매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가치는 자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러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자기가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 그것 갖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의 삶이 가치 있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정체성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요,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정체성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면 뭐부터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막연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그가 누군데요? 예, 여기는 특별히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교회의 교리고 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막 강요해서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목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제가 가끔 가다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요. 또 이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자기가 어떤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인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람의 이 땅에서의 정말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어야 해요.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 성공, 인생 막 정말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예? 사회에 나와서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뭔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놓고 성령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그 영혼이 다시 사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귀중한 일이고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느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을 증거하고 담임 목사님 이름을 그게 아니라 어제까지 이제 또 집회했는데 집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요.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말씀만 다 알겠대. 다 아는데 목사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또 그렇고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은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안타까운 광경을 보게 될 때 정말 마음 아픕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구원받아서 좋다 그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계속 목사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선생님들의 분반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 분반에 편성된 우리 학생들이 말은 하나님 얘기라고, 말은 성경은 말씀 배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맞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면 가치 없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때 그때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걸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우리 선생님들이 맡게 되어질 청소년기의 일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아직 그런 확립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잘 다져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서요, 어른이 됐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고3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고3이 되니까 부모님이, 야, 너 올해는 고3이니까 가가지고 분반하고 공과 말씀 듣고 분반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엄마랑 그냥 말씀만 듣고 오자. 끝나고 나면 또 뭐 모여갖고 뭐 해야 되고 많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만 듣고 얼른 오자. 처음엔 그랬다가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집에서 공부해. 인터넷으로 말씀 들어. 쉴 때 그 시간 하지 말고 그 시간은 공부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 학생과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이제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는 원하는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제 부모님 계획은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대학 가가지고 청년회 교재 가고 대학부 가갖고 잘 교재하고 말씀 듣고 배우라고. 그런데 웬걸? 1년 딱 지나서 부모님,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야지. 이제 청년회도 가고 아들이 안 갈래요. 어머니가 이제 땅을 쳐요. 아이고. 그게요, 습관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겁니다. 안 가도 되는 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간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날 때, 시간을 내가 남는 시간을 그런 여가 선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서 43장.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하게. 뭘 찬양해요? 뭐를 찬양할까요?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뭔데요? 사람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며 천지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죄를 영원히 속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이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도요, 이제 가끔 이야기할 겨를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 혹시 못 느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대답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구원이요? 그건 믿는 날부터 받은 거고요. 다니는 날부터 받은 거죠. 그건 뭐 또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그거 다 받은 거지. 그거 뭐 기본적인 걸 자꾸 물어봐.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물어볼 때 그걸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네요. 믿음이 같아. 그러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물어보는 그 말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텐데 그걸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학창시절 많이 배워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훈련받고 지나갈까봐 겁나요. 받은 척하고 살까봐 겁난다고요. 이건 면밀히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인쳐줄 일도 아니고, 인친다고 될 일도 아닌 거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주셨어요. 세상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속죄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속죄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인제는 사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정말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서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도 있는 겁니다. 성결한 삶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까지만 알고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몸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점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줄로 알까봐 참으로 걱정돼요. 이걸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성결이. 내가 무엇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정말 포커스가요. 푯대를 향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럼 분명히 삶은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다른데. 근데 이걸 받았다 치고 살면 그러면 흔들흔들 왔다 갔다 그리고 온통 섞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지도해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설교하고 교제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과 시간에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 시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교제해요. 그 시간은 앞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정리해주고 그것을 요점 정리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점 정리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말씀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야 학생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 분반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겁니다. 사는 겁니다. 사는 거.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안 살까요?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삽니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까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오늘 공과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 거듭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속죄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결한 삶은 거룩한 삶은 첫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성결한 삶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결한 삶인데 거룩한 삶인데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고 계속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은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 안 하면 안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하려고 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났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되려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하고도 함께 공부했던 말씀인데 민수기 15장 다시 한번 보시죠.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나는 내 죄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신대. 그 맘 놓고 그냥 죄져도 내 죄 뭐 기억 안 해주신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바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실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는데 저희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삶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막연한 교리 문답 같고 그 다음에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청소년기에 해야지 될 것이 모델링이라고요. 실제 그 모방효과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를 따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대상이 우리 선생님들이 돼주셔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집에 가서 선생님이 기도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요. 그게 점점 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모방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다 있는 것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했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익혀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익히다가 보니까 자기의 습관처럼 자기의 행동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정말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일인지 이걸 처음부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본을 보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함께 교제하는 선생님이에요. 집에 가면 누구고요? 부모님이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교회 학교 오면 분반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 사람은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지?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루 사는 이 하루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부터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루와 연결되는 하루입니다. 영혼과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삶은 따로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또 다른 삶, 다른 삶이고 아닙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이런 생활이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이고요. 우리도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기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보화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실제 이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요 보화가 있는 땅으로 보셨어요. 보화가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람을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스스로 예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참으로 연약하고요. 상처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화가 들었습니다. 보배가 들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치 있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가운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 투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청소년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전부를 걸어서 나를 사셨습니다. 전부를 주고 나를 사신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나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보배를 질그릇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 아까 우리 읽었죠?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아까 읽은 44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사람은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 싶지 종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지혜롭고 충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찾았으니까요. 그 뒤에 종에 대한 말씀 또 나오잖아요. 17장에 한번 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 종이 했던 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이 종이 나가서 했던 일은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종이 했던 일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밭을 쳤고 양을 쳤습니다. 누구의 양을? 주인의 양을 치고 들어왔는데 수고했다. 좀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밥 먹으라가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종에게 또 밥 차리래요. 또 그걸 종은요 또 수종 들어야 돼요. 종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이 아닙니다. 수종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주인한테 대들면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요 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진실한 종이 해야 할 일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결한 삶을 사는데요. 이거 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부터 먼저 그거 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종이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정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정해주지. 주인이 정해주는 일을 단지 그 일을 준행할 뿐이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고 또 정해진 시간만 하고 다른 때는 일 안 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 안 해요. 완전히 이건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는 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꾼입니다. 사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이것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분반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교제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종은요,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학교 고등부를 졸업하는 동안에 교회 학교를 15년을 다녔습니다. 15년을 다닌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훈련했던 것을 가지고 남은 평생 사는 겁니다. 지금은 훈련받는 기간이고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소에 있었던 조교의 모습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훈련소에서요, 제식 훈련할 때 조교들이 할 때 되게 멋있잖아요. 총검술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예? 그게 익숙하게 하잖아요. 막 총도 막 던지고도 하고 막. 예? 그 익숙하게 했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 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것이 어느 한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비추어주고 본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가 사는 것이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구절을 찾아서 같이 암송하고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교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교사로 또 부탁하셨고요. 그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 분반 학생들 아이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하는데 익숙해지는 그런 기술이나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건요. 또 알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점점 더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이제 지금까지 교사 교육 받으시면서 계속 들으셨고 또 느끼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교사로서 하나님, 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연약함을 점점 더 알아가게 돼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는 것만큼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분반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대하고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더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하고 교제할 때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게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뭐 하자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자고요. 말씀을 더 의지하자고요. 그 말씀대로 더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거 가르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요. 여기 지금 쭉 이 얘기들을 여기 보시면 사고의 양식이 행동을 결정한다, 자기 최면의 힘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요. 1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 성취 수준의 단계, 그러니까 네 단계가 있는데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1단계는 정체성 혼미와 그리고 위기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고뇌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며 방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내가 왜 사는지, 무슨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모르고 막 그냥 헤매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는 자기 가치 일깨우기를 해줘야 돼요. 너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 정말 존귀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몰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될 시기입니다, 이땐. 그리고 2단계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체성 이제 조기 성숙. 이때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관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가로해 놓고 착한 어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의 상태가요, 참 순하고 온순해가지고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 조기 성숙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실제 생활은 엉망이지만 교제 안에서는 바른 말을 곧잘 하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쉽게 다른 형제자매에 하는 일들을 판단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루지 못해놓고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더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가르쳐주면 이게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빨리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 유예 단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기나 시련을 경험하면서 고민과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 자기가 이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나 참여의 안정성과 만족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의 차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대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면서 잠시 휴식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취약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정체성 유예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단계예요. 극복해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체성 성취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미 많은 일들을, 그런 위기들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며 그리고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동의 없이 안정되고 그리고 일괄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을 아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4단계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성경의 위인들, 또 이제 거기 요셉, 다니엘, 다윗 뭐 이런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런 성취의 단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도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그것으로 훈련받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2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정체성 형성, 이건 실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모델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로마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주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셨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며 초지일관 그 일만 하셨습니다. 삶의 목표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목표를 삼고 이렇게 살았던 것 또한, 우리도요, 예수님 본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요, 남은 때를 우리의 남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장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익숙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또 그들 앞에 본을 보이는, 그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능력이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